VOA 뉴스입니다. 미국은 모로코 마라케시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대해 모로코 정부에 중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의료와 다른 형태의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로코인들이 그들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을 대처하는 데 돕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성명을 발표한 후 나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모로코의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로코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고 모로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어떤 도움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실과 파괴의 깊은 슬픔과 마음으로부터의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육군, 경찰, 민방위 대원들이 밤사이 도착한 가운데 지진의 진앙지 인근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조자 작업이 10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아틀란스 산맥 길숙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어 접근하기가 어려워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늦게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희생자 수입니다. 모로코 국영 TV에 따르면 현재 약 1,400여 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응위엔 푸 총 서기장의 환영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응위엔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후 베트남 공산당 본부에서 열린 공개 회견에서 응위엔 서기장에게 베트남과 미국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기에 중대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응위엔 서기장은 이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만남이 양국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 경제와 무역,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동안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 지위에서 두 단계 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여기에는 안보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모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G20 정상들이 얼마나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에 대해 비판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국가들은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러시아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문장이 담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 2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로 발사한 이란제 드론 33대 중 26대를 격추했다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드론 공습과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간 교전으로 최소 5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격추된 드론 파편이 키이우와 그 인근에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최소 1명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8일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 러시아 관계부터 살펴봐야겠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백악관이 지난 5일에 밝혔는데요. 특이한 것은 북러 정상회담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조용한데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이 그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뭔가 이 시도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난해죠 2월 달에 침공하기에 앞서서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었던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의 재래식 무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공개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서를 그 주고받았고 또 이를 통해서 쇼이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달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이죠.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이날 열병식에 참석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그런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쇼이구 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에도 러시아 대표단이 또 한 차례 방문해서 평양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됐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전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러시아나 북한 그 당사국들이 이러한 그 사전 정보가 공개되는 것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거나 정상회담을 관련해서 또는 계획을 아예 취소할 가능성, 이것은 이제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어느 쪽도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 서방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공개된 정보하고는 상관없이 만약에 실제로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추진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소식은 4일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르면 북러 양국은 지난 7월 27일 북한 전승절 열병식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 기자가 그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과 러시아가 그 어떤 의도에서 그 어떤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했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그 침묵을 지키고 있고 미국 백악관 또 미국의 언론만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다소 좀 기이한 그런 상황인데 4일 보도된 그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그 정황으로 볼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 열렸던 북한의 그 전승절 열병식이 상당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 중위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평양으로 보냈고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 쇼이구 국방장관을 환대했습니다. 하루에만 한 세 차례 이상 만나서 면담과 식사, 안내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환대를 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북한과 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처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물론 그 밖에도 무기거래 또 양국 간의 그 경제원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이어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그 러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러시아의 군용 비행기가 평양에 와서 아마 실무협의, 군사협의 이런 걸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아마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그 뉴욕타임스 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관리 20명이 기차편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서 그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에 어떤 관리들이 갔는지는 아직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집무실이죠. 서기실 또는 경호 또 군사 이런 분야에 아마 관리들이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은 그 푸틴 대통령을 그 평양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은 그러지 말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면 어떤 곳을 가냐면은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그 태평양 함대 본부가 있습니다. 그 태평양 함대가 있는 부두를 방문하고 또 북쪽으로 1,500km 떨어진 러시아의 우주기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그 20명의 북한 관리들이 러시아를 가보고 그 정상회담을 할 경우 이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아마 미국의 그 정보당국이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밑으로 거의 한 달 반 동안 그 북한과 러시아가 이 같은 논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그 정보당국이 아마 그 파악이 되고 4일 날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해서 이 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국제정세와 정상회담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희미하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 한반도 상황만 보더라도요. 당시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이미 두 차례 열었고요. 그리고 또 친서를 교환하면서 비핵화 협상 그리고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의지를 계속 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년 반 전의 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 간의 대화가 끊긴 지가 지금 3년여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사실상 대미관계 개선에 기대를 접고 또 비핵화에 대한 그 말하자면 의사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이제 전적으로 포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4년 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것은 이미 두 차례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상황에서 이제 미북 관계가 다시 대결 상태로 돌아갈 것에 대비해서 러시아의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 러시아와 미국이 적대적인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회담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회담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받았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협상 그 진전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이 전체적인 동북아 질서나 상황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원했던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예. 비핵화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런 3자 동맹관계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구매하려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포탄이 많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2월 시작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하루에 그 한 6만에서 8만 발씩 그 포탄을 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포탄 발사 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어서 지난 연말에는 한 2만 발로 떨어지더니 올 1월에는 한 하루에 그 5천만에서 1만 발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비하면은 지금 1만 발을 쐈다 그러면 6분의 1밖에는 못 쏜다 지금 그런 거고요. 하나 또 그 러시아의 그 포탄 사정을 보여주는 게 지난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그 용병 업체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바그너 그룹이 5월에 그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그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킨 그 명분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러시아 국방부가 탄약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그 명분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그 포탄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고 러시아가 지금 포탄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북한에 그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 핵추진 잠수함이나 뭐 식량 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인공위성 이것은 북한 자체 정찰위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북한이 러시아의 그 포탄과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뭘 얻으려 하는 것인지 또 러시아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 관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네. 확인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도 가장 1차적으로 급한 것들이고요.
예.
다만 그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과거에도 이 첨단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획득하려고 해왔고요. 관련해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그 기술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인공위성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기술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군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에 말하자면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런 관련 부분을 현 시점에서 원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이런 예민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해상 연합 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7.27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하기를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게 연합훈련, 해상 연합훈련을 제의했다 이런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이어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가 되자 기자들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문의를 했습니다. 북한과 연합훈련을 제의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이다. 이웃과 이 같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언론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6.25 이래 외국과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은 사실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힌 것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나라와 함께 세 나라가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북한은 왜냐하면 외세를 배격하고 또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외세에 의존해서 북침 전쟁을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한 연합훈련 또는 미한일 세 나라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비난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말하자면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제안한 연합훈련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사실상 동맹 차원의 군사 협의체 그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북한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서 세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국 간의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말이죠. 예, 예. 이렇게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얘기가 돼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하면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이제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 구도가 아주 확실하게 고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대로 그 북중러도 그 해상 군사 훈련을 하고 한미일도 이제 군사 이 같은 안보 협의체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한층 그 선명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의 동북아의 그 신냉전 구조라는 것이 주로 그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 유엔 안보리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이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되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린 대로 주로 이 신냉전이라는 것이 경제 그리고 외교 이런 면에 이제 국한이 돼서 그동안 그 전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군사훈련, 해상연합훈련, 또 한미일 그 안보협의체, 안보 강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그 외교적, 그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서 군사적 측면으로 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 그 워싱턴 인근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미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미한일 안보 협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는 미국, 일본 또 미국, 한국 이거에서 벗어나서 미한일이 한꺼번에 연합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만일 그 대응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그야말로 군사적 그 훈련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한층 그 강화되고 선명해져서 상당히 그 위험해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미한일 안보 협력에 맞서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미한일과 같이 이 그런 결속이라든가 그런 이해관계가 중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여전히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 미국도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철저한 봉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두 경제 강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교역 측면에서도 서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말하자면 디커플링은 이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도 중국과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중국이 만약에 그 한반도 영역에서 러시아나 북한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상당한 부담인 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말하자면 동맹 간 결속을 더더욱 강화하고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또한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말하자면 이 훈련 자체가 중국, 러시아나 북한과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에 맞설 그런 균형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마당에 북중러 이 연합 군사 훈련은 또 그 자체로서 삼국 간의 군사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한국, 일본에 맞서는 북한이라는 강력한 완충지대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는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 계산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북한의 북한과 러시아의 이 접근에 대한 그 가능성이 나오자 뭐 정부는 물론 뭐 국제 기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 그 경고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국제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 전문가들 또 국제기구들은 크게 그 두 가지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를 우려하는 것이죠. 그동안 두 차례 이상 북한이 그 러시아한테 그 포탄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또다시 이제 그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되면은 이것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어지고 상당히 국제 평화와 안전에 좋지 않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하는 것은 그 두 고립된 국가 또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가 일종의 탈출구를 찾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일이 커지는 그런 것인데 중국이 과연 여기에 그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참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설리번 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Our current analysis is that discus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ith respect to
설림 보좌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양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핵심은 무기 거래를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설리번 보좌관이 이렇게 공언은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거의 없다. 열연돼 있는 것이죠. 예. 그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어쨌든 러시아에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고 가령 군사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도 그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북한의 대응에서 취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미국이 설령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독자적인 미국 나름의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관련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목록에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 등과 이렇게 공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서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사실 그 길이 막혀 있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형태의 말하자면 거의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그 돈줄을 이제 그야말로 조이는 조치라든지 에너지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가능한 모든 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제재 와중에 지난 3년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인해서 국경을 전면 봉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관측하고는 달리. 네. 바로 이런 점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해도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자, 미국의 이런 반응, 경고 이런 걸 듣고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나 정상회담을 안 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 김정은 위원장은 그 자신의 동선, 그 일정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일정이나 이동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이 열어지더라도 지금까지는 블라디보스톡에 기차를 타고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온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을 살짝 바꿔서 가령 본인의 전용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현지의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구구절 소식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데 중국은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축하 사절 대표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이럴 때 어떤 인사가 오느냐 하는 것은 큰 관심거리인데 류 부총리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사가 북한을 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그 이번에 북한 중국 대표단으로 방북한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의 격이 5년 전에 그러니까 70주년 때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공산당 서열로는 3인데요. 네.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단장 자격으로 방북했던 데 비해서는 그 좀 격이 낮아진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다른 전문가들은 류거정 부총리가 과학기술 관료 출신이고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그 경제협력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에서 류거정 부총리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가 이번에 그 단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류 부총리가 평양에서 북중 간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중국 측의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기에도 류 부총리는 적입니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래서 북한과 중국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8일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한반도 군사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그 몇 년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지시한 5대 국방 사업 중에 하나인 그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건조했다 이렇게 밝혀서 여러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핵공격 잠수함이라면은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북한의 그 핵탄두, 핵무기들은 미사일이나 핵탄두 형식이죠. 전부 다 지상에 배치된 이런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은 한 그 10개 정도의 그 미사일,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해놓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가령 대한해협이나 태평양 쪽에 가서 이것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이 여러 그 군사 정찰위성 뭐 이런 것도 배치해놓고 있지만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과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전부 다 북한의 지상기지를 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다에 들어가면 이걸 찾기가 어렵고 이것이 그야말로 대한해협이나 저런 남쪽에 가서 한국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 공개된 그 건조된 그 잠수함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형태이고 이것이 그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지 또 발사 시험을 아직도 한 번도 이 잠수함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소식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백악관이 경고한 내용 북한이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 대번영을 누리던 시기인 1950년대 백악관의 안추인은 메이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항상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이 자그마한 최고의 대통령 부인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백악관의 안추인들 오늘은 34대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크는 국가를 경영하고 저는 양고기를 뒤집어요.
네, 메이미 아이젠하워가 한 말인데요. 사실 백악관 시절의 메이미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들이 있어서 직접 요리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남편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동안에 자신은 백악관 살림을 돌본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메이미 아이젠하워는 손님 접대와 백악관 운영을 퍼스트 레이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는데요. 윌리엄 스나이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 학예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부가 같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손님 접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 부부보다도 더 많은 국빈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메이미가 백악관 만찬에서 안주인 역할을 잘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개인 외교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메이미가 그런 외교에서 한몫을 한 겁니다.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메이미가 군인 아내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을 때인데요. 덕분에 메이미가 예산 관리에 능했습니다. 그렇게 국빈 만찬을 많이 했지만 지출이 예산을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미가 직접 모든 식단과 행사, 여흥 같은 것들을 감독했죠. 사회활동 담당 비서에게 맡기기보다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관장한 겁니다.
짧게 자른 앞머리, 반짝이는 푸른 눈, 사람들이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결코 사치하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체구에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으로 미국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여성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메이미 다우드 아이젠하워는 1896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미네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게 살았죠. 메이미와 다른 자매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버지 존 다우드가 38살 아직 젊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운영하던 고기 도축 회사를 팔고 아이오와주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사했죠. 덴버 주변 산의 깨끗한 공기가 딸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이미가 예비 신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미가 3학년 때 받은 성적표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보면은 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별로였을지 모르지만 메이미는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밝은 데다 외모까지 아름다워서 남자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자를 만났어요.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응접실에 앉아서 노닥거리기만 하는 남자들한텐 이젠 진력이 났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텍사스주의 겨울 별장에서 지내던 메이미는 젊은 장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부잣집 도련님들하고만 어울려왔던 메이미는 캔자스주에서 온 다소 거친 군인을 만나자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흔히 아이크란 별명으로 불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위 역시 메이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다시 윌리엄 스나이더입니다.
아이크와 메이미가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미가 워낙 사교생활이 바빠서 만나고 6주가 지나서야 첫 데이트, 그러니까 첫 산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미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크가 메이미 가족과 먼저 친해졌습니다. 아이크가 똑똑했던 거죠. 메이미가 집에 없어도요, 그 집에 가서 가족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이크는 아들만 있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메이미는 딸만 있는 부잣집 출신이라는 겁니다. 메이미의 어머니와 자매들이 아이크를 무척 좋아했고요. 메이미 아버지도 아이크를 높이 평가했는데 돈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정직한 군인이란 점을 존중했던 거죠.
1916년 7월 19살 메이미 다우드는 6살 위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위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이크의 고향인 캔자스주 에벌린에 가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는데요. 남부러울 것 없이 편하게 자란 메이미에게 박봉의 군인 아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이젠하워 소위가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장비를 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메이미. 신혼인 아내를 홀로 남겨둘 생각이냐며 울먹였는데 아이젠하워 소위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겐 국가가 우선이라고. 아내 메이미는 그 다음이라는 거였다.
네, 지금 1화에서 들으신 것처럼 메이미는 군인의 아내로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과 잦은 이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5년 동안에 28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의 학예 담당관인 윌리엄 스나이더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메이미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언제나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갑자기 부대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장교 사택에서 살긴 했지만 아이크가 겨우 소위였으니까 가구도 별로 없었고요. 창문에 걸 가리개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메이미는 어디를 가든지 집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올 때 또는 멀리 근무를 나갔다가 돌아올 때 편안한 환경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아내는 어떤 면에서 메이미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남편과 같은 계급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메이미가 일찍 깨달았는데요. 남편의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저 콧대만 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배 부인을 돕고 보살펴야 하는 환경이었던 건데요. 파나마에서 지낼 때 메이미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인 아내가 아프거나 임신을 하면 갈 만한 병원이 없었거든요. 메이미가 첫 아이를 성홍열로 잃는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군인 아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대 안에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돈을 빌리고 해서 파나마 부대 안에 군인 가족을 위한 병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메이미는 건강 관련 문제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익명으로 기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곤 했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인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였지만 메이미 아이젠하워에게도 그랬습니다. 남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유럽에 나가 있는 동안 워싱턴 DC에 홀로 남아서 남편의 안전을 걱정했는데요. 또 남편과 아름다운 여성 운전사를 둘러싼 소문도 메이미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박물관의 학예 담당관인 윌리엄 스나이더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기간에 아이크가 메이미에게 4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필로 직접 쓴 편지였죠. 무척 바쁜 가운데서도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실 아이크가 불륜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었다는 증거가 더 많죠. 메이미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5분도 더는 같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평생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은 메이미가 소문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만 연락해야 하니까 많이 힘들긴 했겠죠. 메이미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워싱턴에서 다른 군인 아내들과 지내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 위문협회 또 적십자사 활동에 참여했죠.
General of the Army, Dwight D. Eisenhower.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초대사령관을 거쳐서 1952년에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You like Ike, I like Ike, everybody likes Ike. 그리고 그 안에 메이미는 새로 백악관의 안주인이 되는데요. 메이미 아이젠하워는 누구보다도 준비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훌륭하게 안주인 역할을 해냈고요. 또 백악관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지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때 중단됐던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부활시켰는데요. 백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아이들도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 행위가 없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전임 트루먼 행정부 때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메이미는 백악관을 이전 대통령들이 쓰던 물건들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전임 대통령들이 쓰던 물건을 도로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백악관 물건들을 다시 들여왔고요. 백악관 차이나실에 역대 행정부 식기 가운데 빠진 것도 모두 채웠습니다.
1956년 미국 CBS 방송은 퍼스트 레이디 메이미 아이젠하워의 생일을 축하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국에 방영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부인의 인기가 높았던 건데요. 하지만 메이미는 앞에 나서거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국민들에게 늘 좋은 친구로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인 메이미 아이젠하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대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 케네디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위엔 푸총,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두 단계 오른 겁니다. 앞서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하노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기에는 안보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응우옌 서기장을 만난 자리에서 분쟁에서 정상화 그리고 이제 새로 격상된 지위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는 5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은 반도체와 광물 부문에서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베트남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국가로 봐왔습니다. 미국은 10일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모로코 정부에 중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10일 밝혔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희생자 수색과 구조뿐만 아니라 의료와 다른 형태의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또 우리는 모로코인들이 회복하고 그들에게 닥친 이 끔찍한 비극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내놓을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모로코 정부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로코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모로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어떤 도움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육군과 경찰, 민방위 대원들이 밤사이 속속 도착한 가운데 현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작업이 10일에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아틀라스 산맥 기슭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작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늦게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희생자 수입니다. 또 모로코 국영TV에 따르면 1,400여 명이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모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G20 정상들이 얼마나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올해 정상회의 개최국인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에 대해 비판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국가들은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러시아를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문장이 담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 정부관리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 2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로 발사한 이란제 드론 33대 중 26대를 격추했다고 메신저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드론 공습과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간 교전으로 최소 5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연교였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VOA 저녁방송 모두 마칩니다.